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 오늘은 청소년 사목국 배상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작년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 사관왕을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화제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버린 엄청난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입니다. 극중 부잣집 가장인 박 사장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매사에 선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선 넘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내려는 사람들과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이라는 선이 그어져 서로 넘어가기 힘든,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달이 나고야만은 오늘날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려는 자와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갈등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죠. 예수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법규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하는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분열과 폐망의 큰 이유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탓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하느님의 저주가 아닌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 랍비들의 율법 해석은 그야말로 삶의 기준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의 경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정도는 넘겨야 할 최소한의 선과 여기까지는 넘지 말아야 할 최대한의 선, 그 선의 경계를 벗어나 있던 두 인물, 바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었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리며 회개하라고 외쳐대는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고 말하고,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먹보요 술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며 질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선을 넘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그야말로 선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해버린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곧잘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행동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임을 또한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죄인들의 집을 드나드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느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존재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리 하신 것이죠. 경계와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자신의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일독서인 코린토 1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담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 믿음을 지니고 있고 엄청난 선행과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적이라고도 여겨지는 바울의 사도의 이 사랑의 정의,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설정해 놓은 나만의 판단과 가치관의 선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욱 많은 이들을 친구로 만들고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보요 술꾼이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늘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과감히 선을 넘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참된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청소년 사목국 배상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학운동 본당 손민호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일,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일이 되고 모든 일이 직업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 자기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언제든 능숙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블로그에 실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준비했습니다.
이 Zweige rauschen, als riefen sie mir zu. Komm her zu mir, Geselle, hier findest du deine Ruhe. Die kalten Winde bliesen mir klar ins Angesicht.
이어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볼까요? 보좌 신부 때는 말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청년들과 열정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어가면서 사제가 되기를 잘했구나는 만족감이 들었고 또 신자분들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주임 신부가 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무엇을 계획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꼭 나서시고 나름 노력을 해서 만든 행사에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안 오고 그나마 참석하는 분들도 숫자가 적을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우울감이 더 커져서 걱정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잊지 않고 사모를 하고 싶은데 이런 우울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러다가 사목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신념이 아닌 일처럼 하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신부님의 고민은 당연합니다. 사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신자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면 당연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사목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목을 일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니 신부님처럼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사목을 하면서 우울감이 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우울감에 시달리시고 그것에서 벗어난 분이시니 그분이 가신 길을 살펴보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복음의 부분만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분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닌 긴 우울감의 시간, 순환당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시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울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 우울증 걸렸나 봐 걱정하고 약을 먹거나 우울감을 떨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가 치료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지만 우울감은 다른 면을 갖습니다. 정신분석가인 하르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울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울한 마음이 필요 없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우울감은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풀려는 무의식적 의도입니다. 즉, 지금까지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심리적 신호, 겉으로는 무력하지만 내면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과정의 시간, 그동안 무심히 흘려버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 닥치면 나타나는 우울 반응이 있습니다. 1단계,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 2단계, 해결이 지연되면서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3단계, 잘못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 몰두를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다급함을 느낀다. 4단계, 우울감이 몰려온다. 무능감, 피로감에 사로잡히고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단계가 문제 극복을 위한 전초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견뎌서 고통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그대로 견뎌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께서 전해드리는 가문 누난으로라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잠속에 나를 묻고 나를 잊네. 그의 품에 안기면 누구라도 용서하는 천사의 마음이 되네. 가문 누난으로 빛을 그리며 다시 태어나리. 순하게 부드럽게 청빈하게 살아있는 고마움을 꿈에도 노래하리. 어느 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단 한 번의 영원한 잠, 끝까지 기다리며 오늘을 사랑하리.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평화방송 TV 따뜻한 동행으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 신부님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 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할인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카톨릭 방송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지구 자원을 약탈하고 가치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실현돼야 하며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창조 시기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시기는 하느님 및 피조물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보수하고 복구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은 코로나19 결과로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의료, 사회,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 채무 면제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며 창조 시기 활동을 조직하는 교회 일치 조직위원회는 올해 활동 주제를 지구를 위한 희년으로 정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구를 위한 희년은 인간, 특히 가난하고 가장 나약한 이들을 보살펴 하느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복구하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아든 총리는 코비드-19 경계 단계 결정이 정치적인 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든 총리는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가 경계 단계 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면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경계 단계 결정에는 보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든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주 강요회의에서의 레벨 2 연장 결정에는 보건 전문가들이나 의료 전문인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요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전문 마이클 베이크 교수는 다음 주에도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곧바로 레벨 1으로 낮추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임의 인원 제한 등의 1.5단계의 경계 레벨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오클랜드의 요양원이 코로나 락다운 규제 완화가 없는 가운데 일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락다운 레벨 2.5로 바꾼 이후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은 혼선을 겪었습니다. 노인 요양협회는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개별 시설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국내 최대의 의료 제공업체 중 하나인 라이먼 헬스케어는 락다운 레벨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킹 대변인은 그것이 균형 잡힌 행동이었다고 말했으며 시설 내에는 위험을 평가하는 임상팀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자에게 전면 개방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킹은 사회적 거리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한 번에 30분 동안만 방문할 수 있고 얼굴 마스크를 쓰고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드라이프 케어 요양은 역시 락다운 2.5 이후 방문객들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부파와 서머셋 요양원은 여전히 방문객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크 오타고 대학의 공중보건 교수는 오클랜드 요양원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에서는 지역사회의 전염과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노인요양 취약계층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크라이스트처치의 무슬림 테러 사건의 범인의 재판을 위해 공군기 허큘리스를 이용한 이동에 4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호주 출신의 테러리스트는 지난해 3월 15일 51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사면 없는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인인 브랜튼 타런트는 오클랜드의 형무소에서 재판이 있었던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엄중한 경비 속에 4일간의 재판을 마치고 다시 오클랜드로 공군기를 이용해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료에서 공군기 운항의 최소 인원 비용과 연료, 공항 사용료 그리고 관련 비용들로 이번 이동에 $39,300의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범인을 하루 $5,000씩의 비용을 들이며 뉴질랜드에서 형을 마치게 할지 아니면 호주로 이송을 할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랜드의 갱들은 몽골의 몹 회원의 장례식을 위해 실시한 탄계 항아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코비드19 모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장례식 영상에는 파파쿠라 남부 오클랜드 교회의 한 거리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영구차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구차는 1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몽골의 몹과 블랙파워라고 새겨진 옷을 입고 갱단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 하카가 공연됐고 수십 명이 차 뒤쪽을 돌아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계 수준 2.5 지침에 따라 이 행사가 장례식이나 탕야한가가 아니라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에 참석이 가능하며 이벤트를 등록하고 감염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은 뉴스허브에 갱 단원들이 도로를 봉쇄했으나 경찰의 제재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누카우 남부 카운트 지역 사령관인 데이브 그로스업 경감은 뉴스허브에 경찰이 지난 24시간 동안 장례식에 대한 몇 건의 전화를 받았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키위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안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만 명이 가입돼 있는 TVNZ의 보트 컴패스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위 부자세에 대해 59%는 찬성을 표했으며 34%는 현행 그대로 그리고 7%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전 세계 163개 국가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4위를 기록했습니다. 15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위에 기록한 뉴질랜드는 기본욕구 부문에서 5위, 웰빙 부문에서 3위, 그리고 귀해 부문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환경 등 사회 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뒤를 이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봉쇄가 반년째 지속하며 주민 불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호주 당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 정권보다 더 가혹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영국일간 데일리 메일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 멜번 주민들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번은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24일까지 쇼핑센터, 식당, 극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7월 초부터 엄격한 3단계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을 비롯해 식료품 구매와 의료서비스, 돌봄 서비스와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2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더 엄격한 4단계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내년에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뒤 2020년에 종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영국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장기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2년 안에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게이츠는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는 이어 내년은 코로나19 감염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OP,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IRD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물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특강 허영엽 신부의 창세기와 양혜룡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이 방송됩니다. 104.6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성경특강 허영엽 신부의 창세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마흔에 팟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노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배 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의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의가 다른 결의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달이 차서 몸풀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의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영엽 신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베카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과 레베카의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죠. 아브라함은 가장 믿는 종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너는 먼저 하느님께 맹세를 해라. 그리고 며느리감은 이곳 가나안이 아니라 나의 옛 고향에서 데리고 오너라. 하느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귀한 선물을 싣고 긴 여행 끝에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 밖에 샘터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하느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아가씨가 바로 이삭의 아내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높고 심성이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레베카는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기르러 샘터에 나왔습니다. 늙은 종이 레베카에게 아가씨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겠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세요 하면서 자신이 떠온 물을 기꺼이 건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실컷 물을 마시도록 물을 길어와서 갈증을 씻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레베카는 지치고 목마른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사려 깊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레베카의 만남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레베카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그간의 모든 경위를 레베카의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만남의 인도자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늙은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베카의 어머니와 오빠는 앞으로 열흘만 같이 지내겠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의 태도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에게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혹시 지금 떠나겠느냐? 레베카는 예, 지금 떠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리고 착한 레베카였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하게도 느껴집니다. 결국 레베카는 늙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랑을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집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두 배로 늘어나리라. 이처럼 남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 훌륭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혜문학의 말씀도 남편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아내, 건전하고 선량한 아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곱절로 오래 산다는 표현도 부부의 화합이 건강의 셈이고 좋은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늘 잘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집에서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어리석은 아내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수다스럽고 험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죠. 여인의 정숙함은 우선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혀를 잘못 놀려 재앙과 불행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좋은 아내는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집에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문학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아내란 아름다운 용모와 착한 품성, 교양 있는 말과 행동, 자제력을 갖춘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 행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아내를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삭은 아내 레베카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레베카는 오랜 여행 끝에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자 급히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부가 신랑 앞으로 가기 전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아주 매우 오래된 당시의 관습이었고 남편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삭과 레베카 부부는 결혼 후에 쌍둥이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은 에사우였고 작은 아들은 조용한 성격의 또 그리고 얌전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사우를, 레베카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베카의 적극적인 성격은 야곱이 장차 축복을 받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시력이 약해지면서 어느 날 에사우를 불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복을 빌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장자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간의 이 약속의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 레베카였습니다. 레베카는 야곱아, 내 형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길 순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줄 터이니 그것을 갖고 가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형처럼 몸에 털이 없으니 금방 아버지가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베카는 염소 요리를 하고 염소 털로 야곱의 손과 목을 감아준 뒤에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레베카는 주저하는 야곱의 등을 떠밀어 결국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레베카는 야곱이 인간적으로 교활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아마 레베카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 야곱은 결코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은 꾀가 많고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어머니 레베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느님의 예정된 축복의 방향을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에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레베카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결국 이 두 형제는 불목하게 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은 자신의 곁을 떠나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어머니 레베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걸었던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움, 고통을 자초했고 큰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레베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의 특징은 부모가 신앙을 중심으로 짝지어준 결혼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교의 혼합이 두려워서 이를 방지시킨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엇보다 혈통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 같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같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방인들의 여자를 소실로 들여놓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결코 솔로몬도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삶, 그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결국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 마음으로 보면 사기지만 실제로는 협상과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에사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했지만 레베카는 야곱을 편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사우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를 보면 또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축복을 받아냈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사우는 세상을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잘못 때문에 세상 속에서 슬픈 일들, 마음 아픈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불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나 세속적인 삶이나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야곱은 아주 열정적인 사랑의 소유자였고 끈기 있고 인내로이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사우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는데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생에는 기복이 심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조이지만 자신을 쉽게 성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정상을 오르기가 무섭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사기꾼, 모사꾼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열정과 끈기의 인물입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장자권을 하찮게 팔아버리는 에사우를 볼 때 대부분의 우리의 갈림길은 하찮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수도 많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야곱은 에사우의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볼 때 장자권을 판 에사우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야곱도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사우에게 빵과 불콩죽을 줍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사우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에사우와 야곱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들에서 돌아온 에사우는 하루 종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야곱이 쏘아놓은 죽이 있어 이것이 그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주는 대가로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장차 그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를 통해 장차 구세주께서 오시게 된다는 큰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사우는 이 장자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에사우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전혀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치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여길 뿐이죠. 에사우는 자기에게 긴급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혼동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물론 급한 것이죠. 그러나 급한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지나면 그 배고픈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에사우는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야곱이 눈앞에서 팥죽을 쓰는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에사우는 당장 앞에 것을 취하려는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마저도 그냥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사우와는 다르게 아주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고 큰 의미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고 시절의 친구인 쥐를 모델로 미키마우스를 창조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미술학교의 야간부에서 상업미술을 배웠습니다. 그 무렵 그는 영화 찍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기에 푼푼이 모은 돈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림의 상업화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루브르 미술관에서 많은 명화를 보았으며 이것이 훗날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캔자스로 돌아와 광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즈니는 슬라이드 회사에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광고 회사 동지들과 만화사를 차렸습니다. 디즈니가 사장이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창고를 빌려서 고생해가며 작품 제작에 열중했습니다. 디즈니가 처음으로 만화 영화를 만든 것은 1919년이었으며 이후 3년 동안 7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닥쳐와서 수금도 하지 못한 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디즈니가 빈대 들끓는 방에 혼자 앉아서 앞으로의 사업 구상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쥐였습니다. 지저분한 디즈니의 방에는 항상 쥐가 들락날락했는데 디즈니는 쥐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 고독을 풀었고 그 쥐들 중에 한 마리가 특히 디즈니와 친해져서 무릎과 어깨에 기어오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디즈니는 그 쥐에게 모티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모티마가 훗날 자신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디즈니는 그 후에도 만화 영화를 제작했지만 뉴욕의 배급 회사의 판권을 빼앗겨 여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타격을 받은 그는 헐리우드에 진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생각해낸 것은 27살 때인 1928년이었고 뉴욕에서 헐리우드로 여행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디즈니는 갑자기 모티마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불쾌한 동물로 여기는 쥐를 유쾌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묘사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그 캐릭터의 이름은 모티마 마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릴리안이 미키 쪽이 좋다고 했습니다. 쥐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미키마우스는 이렇게 이동 중에 막간의 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디즈니는 헐리우드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본격적으로 만화 영화 미키마우스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전역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대중들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고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도 디즈니의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미키의 성격에 대해 정의하길 누구에게나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녀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좋아하시고 아시는 미키마우스를 만든 디즈니의 삶 어떠신가요? 빈대가 끓는 방에서 얻은 쥐를 아이디어로 해서 미키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 참신함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장자권을 모두 팔아넘긴 에사우는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 야곱은 틈만 있으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급한 일을 중요한 일로 혼동합니다. 우리 삶에서 바쁘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은 평소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일은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오랜 시간과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자의 특권과 명분을 잘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소중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탈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소중한 은혜를, 그 탈란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분별이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그것을 가르는 능력입니다. 즉, 세상을 살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하느님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꿈과 환상을 통해 예언자와 천사들을 통해 성경과 전승, 경험과 이성,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신부님은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표징을 알아채는 것,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분별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영적인 성숙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력으로 영적 성숙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총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우리 삶에 걸쳐있는 지속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는 갈망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열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분별력을 갈구하는 열정으로 또 자주 연결됩니다. 분별력이란 진리를 놓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더욱더 필요하고 세속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바른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 급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불콩죽과 장자권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셀 특강 양혜룡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이 방송됩니다.
Brother, son, sister, moon, I seldom see you, seldom hear your tune. Preoccupied. Selfish misery.
안녕하세요. 양혜룡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46항 출발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인류의 변두리까지 가다으려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정처 없이 세상 속에 뛰어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발하는 교회 인류의 변두리라는 건 뭡니까? 인류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도 조금 문화적으로 서양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곳, 경제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을 내려놓고 걸음을 늦추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또한 다급한 일들을 멈추고 길가에 남겨진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예, 멈추고 길가에 남겨져 있는 주변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때때로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방탕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좀 소외받은 사람들 또 어쩌면 죄에 물들린 사람들 악에 물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진흙탕이라는 말과 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 선뜻 집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둡니다. 예. 이게 우리가 출발하는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47항,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어머니 교회, 또 아버지의 교회. 이러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모든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예, 언제나 열려 있는데 예, 밤과 저녁은 좀 그렇죠.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예, 성당 문은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본당은 9시나 10시 사이까지는 저녁 9시나 10시 사이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을 찾고자 성당을 찾아왔을 때 차갑게 닫혀 있는 문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닫혀 있지 말아야 할 문들은 또 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고 뭔가 삶의 그 고통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좀 만나는데 희미하다. 그러면 예비신자가 되고 예비신자가 돼서 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아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단체가 되고 또 사람들과 가깝게 되고 친교를 나누면서 성사들의 문도 어떠한 이유로든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칠성사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 특히 그 자체가 문인 세례성사가 그러합니다. 누구든 세례성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본당은 세 번의 지금 기회가 있는데요. 성탄, 부활, 그리고 성모승천. 10명 이내에 지금 예비신자들이 열심히 교육받고 있죠.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요정을 교육받은 그 봉사자들이 잘 인도하고 있고요. 사제, 수도자들은 또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례는 성사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완전한 이들,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의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체성사를 할 때 거기에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신중하고도 담대하게 숙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삼목적 기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예, 너 이거 가져. 너 이거만 해. 너 이거에 참여해. 너 이거에 참여하는데 미사에 참여했는데 너는 이게 틀려.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은총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너 세금 매기는 거죠. 너 조금만큼, 너 이만큼, 너 이만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갖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이입니다. 예, 되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항 온 교회가 이러한 성교 영역을 지니고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다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은총의 그 아름다움이 복음의 기쁨이 다 닿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야 합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와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인데요. 보답할 수 없는 이들, 그러니까는 그 감사를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 다가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죠.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소외당하고 이렇게 좀 멸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의심이나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이들은 복음의 가장 뛰어난 수용자들이고 그들에게 거저 선포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느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예,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예, 조금 완전한 사람보다도 조금 나약하고 또 좀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뛰어난 예, 수용자들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밝혀야 합니다. 결코 가난한 이들을 저버리지 맙시다.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 신앙을 가졌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49항 이제 출발합시다.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시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은 온 교회를 위하여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예, 교황님이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자기 아니말을 신경써 피세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서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예, 저는 중심이 되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집착과 절차의 거미줄에 사로잡히고 마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친교회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냥 슬프게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을 뒷받침해줄 신앙 공동체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예, 좀 소위 말해서 사회에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과 배려를 더 해자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 보면은 우리 조직 자체가 오래되고 뭐 그러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죠. 심판관, 넌 틀렸다, 틀렸다,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관. 예, 그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습관들, 관습들, 전통들, 이것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직도 우리의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 교황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남미에서 보여주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의 모습, 그들에게 위안과 안위를 주지 못하는 교회 조직은 죽은 조직이고 필요 없는 조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이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뭐 물질적으로 소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위로해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가 이 교황님 이 문헌의 핵심,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 역사적인 뿌리, 이 관습, 뭐 이런 것들은 참으로 좋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복음에 가닿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열려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그 판단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진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입교시킬 수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회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인간의 언어와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지, 또 핵심적으로 출발하는 교회, 열린 마음을 가진 어머니 또 아버지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방탕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인내와 한계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게 성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총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입니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건명예, 형사부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을랑이베이 로폰 변호사 윤영준, IL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14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국방부가 발표한 뒤에 민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자료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직접적인 접촉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카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지구 자원을 약탈하고 갈취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실현돼야 하며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창조 시기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시기는 하느님 및 피조물과 인간이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보수하고 복구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은 코로나19 결과로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의료, 사회,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 채무 면제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며 창조 시기 활동을 조직하는 교회 일치 조직위원회는 올해 활동 주제를 지구를 위한 희년으로 정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구를 위한 희년은 인간, 특히 가난하고 가장 나약한 이들을 보살펴 하느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복구하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교가 더욱 연대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청 종교 간 대화평의회와 세계교회 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종교 간 연대를 주제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종교 간 구체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평의회와 협의회는 24쪽 분량의 성명 서문에서 우리의 신뢰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이끄심과 연결돼 있으며 이는 보편적 연대의 토대가 된다면서 선의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된 교회 가르침으로 세상에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의 자료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와 접촉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노력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자가 격리는 보건당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의 파레모레모 형무소 관계자들 중에 한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두 명의 재소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30명의 관리자들과 계약직 종사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타카프나 레즈밀스 짐의 89명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서 보건당국은 사회 전파가 오클랜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중입니다. 다행히 어제는 사회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셔널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치과 서비스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료 치과 서비스를 위해 연간 3천만 달러를 공약했습니다. 내셔널은 마이 스마일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단순 점검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현재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무료 치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린 시절의 치료로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혜택이 이어지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또 그럴 자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 17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등록한 치과를 통해 무료로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별 또는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내셔널은 지적했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뉴질랜드의 저명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중국 정보 회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데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첸화 대형 보안회사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와 동선 그리고 활동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800명의 뉴질랜드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한 회사는 중국의 보안부와 군정보부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든 총리의 부모들과 윈스턴 피터스의 딸 그리고 존키 전 총리의 아들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인 앤마리 브레디 교수는 정보 수집과 감시 범위가 불안할 정도로 상당히 넓다고 말하면서 뉴질랜드의 정보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아든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키위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안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만 명이 가입돼 있는 TBNZ의 보토 컴패스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위 부자세에 대해 59%는 찬성을 표했으며 34%는 현행 그대로 그리고 7%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잭 바울스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에 대한 갈망과 그를 이루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19로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과 부의 불균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울스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율 조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칫 이번 선거에 세금으로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크라이스트처치의 무슬림 테러 사건의 범인의 재판을 위해 공군기 허큘리스를 이용한 이동에 4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호주 출신의 테러리스트는 지난해 3월 15일 51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사면 없는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인인 브랜튼 테런트는 오클랜드의 형무소에서 재판이 있었던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엄중한 경비 속에 4일간의 재판을 마치고 다시 오클랜드로 공군기를 이용해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료에서 공군기 운항의 최소 인원 비용과 연료, 공항 사용료 그리고 관련 비용들로 이번 이동에 39,300달러의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범인을 하루 5,000달러씩의 비용을 들이며 뉴질랜드에서 형을 마치게 할지 아니면 호주로 이송을 할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든 총리는 코비드19 경계 단계 결정이 정치적인 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든 총리는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가 경계 단계 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면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경계 단계 결정에는 보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든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주 강요회의에서의 레벨 2 연장 결정에는 보건 전문가들이나 의료 전문진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요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전문 마이클 베이크 교수는 다음 주에도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곧바로 레벨 1으로 낮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임의 인원 제한 등의 1.5 단계의 경계 레벨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갱들은 몽골의 몹 회원의 장례식을 위해 실시한 탕양화를 개참으로써 정부의 코비드19 모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장례식 영상에는 파파쿠라 남부 오클랜드 교회의 한 거리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영구차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구차는 1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몽골렛 목과 블랙파워라고 새겨진 옷을 입고 갱단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계 수준 2.5 지침에 따르면 이 행사가 장례식이나 탕야한가가 아니라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에 참석이 가능하며 이벤트를 등록하고 감염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부 오클랜드의 요양원이 코로나 락다운 규제 완화가 없는 가운데 일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락다운 레벨 2.5로 바꾼 이후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은 혼선을 겪었습니다. 노인요양협회는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개별 시설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국내 최대의 의료 제공업체 중 하나인 라이먼 헬스케어는 락다운 레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킹 대변인은 그것이 균형 잡힌 행동이었다고 말했으며 시설 내에는 위험을 평가하는 임상팀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자에게 전면 개방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라이프 케어 요양원 역시 락다운 2.5 이후 방문객들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부파와 서머셋 요양원은 여전히 방문객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에서는 지역사회의 전염과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노인요양, 취약계층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4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농촌이 농축우라늄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변의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으며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내부 건설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내년에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기세가 꺾인 뒤 2022년에는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장기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2년 안에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게이츠는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는 이어 내년은 코로나19 감염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이츠는 다만 북반구의 가을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해 비관적이라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극에서 거대 빙하들의 외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남극 얼음의 유출이 빨라질 것이라는 신호로 지구 해수면 상승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연구진은 서남극 아문센 해에 있는 파인섬과 세이츠 빙하의 가장자리 빙북 마찰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유성 분석 결과를 미국 학술원 해부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파인섬에서는 1999년부터 가장자리 빙붕이 깨지고 허물어졌고 그 속도가 2016년부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파인섬의 서부나 중앙부 빙붕의 면적은 최근 6년 동안 30% 미국 LA 크기만큼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북반구는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고 지구 전체로는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북반구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1.17도 높아 1880년 이래 141년 사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동 1위였던 작년과 2016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북반구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1.13도 높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 여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웠습니다. 6월에서 8월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0.92도 높은 것으로 평균을 각각 0.95도와 0.93도 웃돌았던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모건 미 관세국경보호청 직무대행은 14일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고 강제 노동은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인도 보류 명령을 발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 제품, 전자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보류 명령인 WRO는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정부는 신장산 토마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제한된 단계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낙뢰로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까지 합칠 경우 사망자는 35명에 달합니다. 35명의 사망자 가운데 24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고 나머지 10명은 오리건주, 1명은 워싱턴주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으며 숲과 마을은 폭발 사고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하늘은 뿌연 연기와 재로 덮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잿가루가 비처럼 내리는 상황입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의 해안가에는 비 예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는 비 소식도 없어 건조한 날씨와 돌풍이 대형 산불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서부 지역 주민 수천만 명은 산불로 발생한 매연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매연이 북쪽의 캐나다로 넘어가 밴쿠버 등지에선 주민에게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뒤에 민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대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규정상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낸 뒤 국방부 민원실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근거로 민주당은 특혜가 아닌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육군 규정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일 때 전화 등을 이용해 허가권자로부터 휴가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병사들 휴가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데 휴가 제한이 풀린 뒤 실제 장병들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일선 지휘관들의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3년 전 국방부 민원실 통화 관련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장관 측과 민원실의 전화 녹취 파일이 군 중앙 서버로 넘어가 저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검찰이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0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9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0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엘리,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아이알디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혜,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량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L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2020년 한일의 날이 11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10월 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의 날이 이번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예상되며 2020년 11월 14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의 먹과 그리고 락 세 가지 주제로 뉴질랜드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나는 함께할 때 더 강한 우리를 선보입니다. 참여와 후원을 원하시는 단체 혹은 업체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멜리사 의원 자원봉사자 안내입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멜리사 리 의원 선거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총선 당일 투표 참관인 또는 활동 지원, 전화 캠페인, 호벨 방문, 거리 캠페인, 자원봉사자 지원, 선거 홍보판 보수관리 등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 melisari.mp@gmail.com 또는 021-025-640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을 위한 무료 영어 교실 및 도로 연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현지 생활 영어를 배우면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은 대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9월 29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나 등록은 한국인 담당 027-265-23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료 하버스포츠 산행 안전교육 안내입니다. 산행 시 여러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보다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 전문가의 산행 안전과 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내 이론 강의와 야외 산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25일 저녁 6시에서 9시 하버스포츠 알바니 스타디움 세미나에서 이론 강의가 있고 9월 26일 야외 산행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최대 15명이며 문의 및 신청은 한국인 코디네이터 메리안 박 022-6424-8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레드크로스 외국인 지원 안내입니다. 레드크로스에서는 외국인 방문객, 학생, 워크비자 소지자 중에서 코비드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문의는 foreignnationalistservices.govt.nz에서 가능합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소식 안내입니다. 코비드19 헬프라인 무료 전화상담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코로나 관련 헬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의 이메일 nzkorea.org@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법률, 이민, 복지, 주택, 보험, 취업, 교육, 소비자 권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우울증 등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며 먼저 사무국으로 예약하신 후 상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 또는 이메일 nzkorea.org@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료 민원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민들께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은 사무국 09443-7000번 또는 이메일 nzkorea.org@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료 JP공증서비스 안내입니다. JP공증서비스는 사무국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문의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코리아 포스트, 유튜브,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